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할 때 하나님의 복된 진리가 우리 영혼에 각인되어서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이 시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적인 한국의 신학자 김세훈 박사님의 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표현하기를 엑스트라 노스 프로 노비스라고 그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들의 바깥으로부터 우리를 향하여 우리들의 외부에서부터 우리를 위하여 들어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제한된 우주 안에서는 결코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분리되어서 이 우주가 크지만 이 제한된 우주 속에 우리가 스스로 갇혀있는 그런 존재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무한과 영혼에서 분리되어서 제한되어 있는 이 우주 안에서 인간이 궁구하고 고안해낼 수 있는 구원의 길들이 많은 지상의 종교들과 이데올로기들에서 나타났지만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사는 지혜와 평화 공존을 추구하는 부분적인 진리를 담고 있지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구원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과 고난과 죽음의 그림자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제한된 우주 안에 갇히게 됨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제한된 갇혀있는 우주 안에서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제한된 우주 밖에서 어떤 무한과 영혼의 차원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다가와 주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런 원리를 알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인간 세상의 상식이나 원리를 뛰어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죄에 대한 세상의 법칙은 인과응보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했으면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며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것을 엄정하게 보여주는 기록이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창세기 5장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고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은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엄정한 법칙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온 세상의 법칙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중한 죄를 지을수록 그 죄는 크고 수치와 모욕과 보응을 크게 받는 법입니다. 세상의 법률과 법정의 원리가 그렇고 사람들의 성정과 상식에도 그렇습니다. 별나고 큰 죄를 지으면 법정에서도 무거운 죄를 정죄받거니와 철없는 언론의 과도한 소문 내기에 걸려들어서 온 세상에 알려지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인생이 매장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과 역사의 시공 속으로 들어오셨을 때 가장 놀랍고 엄청난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였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보면 에덴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심으로 그 죄의 수치를 가리워주시는 아주 희미한 사죄의 계시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가 그 기원도 모르는 채 동물의 피를 흘려서 신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 행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에 이르기까지 그 계시의 빛이 계속해서 비춰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에 이르러서 완성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속죄의 계시는 이제 예수님 때 이르러서 가장 완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죄와 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완전한 사죄의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오늘 읽어주신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본문의 내용의 그림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성전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둘러서고 여자를 한복판에 세워놓고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여자를 가늠한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 사도 요한은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함이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하면은 당신은 평소에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고 예수를 공박할 것이고 또한 만일 그러면 놓아주라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모세 율법을 어긴 사람이요 이렇게 몰아세울 참이었던 것입니다. 혹은 이 여자를 놓아주라라고 말하면 모세 율법을 어겼다고 말할 것이고 만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한다면은 그 당시 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은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 손으로.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 가도 못하고 이쪽으로도 갈 수 없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그 진퇴양난의 그런 딜레마 속으로 예수를 몰아넣어서 예수를 고소하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자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땅에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땅에 무엇을 글자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느냐 하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쓰고 있을 때 계속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생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리를 펴시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제일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허리를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을 듣자 사람들이 노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들의 마음에 가책을 받아서 그 움켜쥐었던 돌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여인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없느냐? 없습니다, 주님.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선포하신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 혹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이 세상의 대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고 로마 정부에 고소할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를 어떤 딜레마에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범죄한 한 여인에게 무자비하고 잔인한 만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왔으니까 옷은 제대로 입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도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 한가운데 세워져서 정말 모멸과 침뱉음을 당하는 황망함 속에 내팽개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자비로운 시선이나 동정은 없습니다. 신기하리만큼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면 득이 만만해합니다. 옳다, 바로 이때다 하고 신이 나서 기회를 잡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고 침을 뱉습니다. 이런 그 여인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고 거기다가 미워하던 예수님까지 욕보일 기회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신들이 났겠습니까? 인간은 타인의 죄를 발견하면 신기하게도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더욱이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도덕적인 우월감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사람의 범과를 발견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죄를 물고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악입니다. 그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사람을 비방하며 온갖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그것은 원래 어떤 사람이 지은 그 죄보다도 더 큰 악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너희 눈에 들뿔을 먼저 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죄의 큰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민감하고 그것을 침소봉대하기 쉽고 죄인에 대해서 비정하고 잔인하며 비인간적인 처우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들은 당연하게 말합니다. 이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마치 자기들은 죄를 미워하고 정의를 세우려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디센트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온갖 불의와 악이 가득한 위선이고 기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땅에다가 글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때 무엇을 쓰고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을 쓴 것이 세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신 일이 첫 번째 일이요. 두 번째는 다니엘서 5장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훔쳐온 그런 금그릇으로 거나하게 잔치를 벌리고 술이 취했을 때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왕궁의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그 글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입니다. 메네라는 말은 이 벨사살 왕의 시대가 끝이 났다라는 말이고, 데겔이라는 말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으로서 영 아니다라는 뜻이고, 베레스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이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에게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글을 쓰신 손가락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손가락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것은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선생이여 이 여자를 우리가 관음의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 모세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아마 십계명 중에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글을 땅에다 쓰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침묵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이건 말이냐, 이 율법을 지금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아마 침묵 가운데 묻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침묵하는 예수님께 유대인들은 재촉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조처하겠소? 그때 예수님은 허리를 펴시고 종령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 정말 인간의 심정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기뻐하고 정죄하고 침을 튀기는 사람들의 그 들뜬 마음에, 또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고소할 조건을 찾은 그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고 반색하는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죠. 좋다, 돌을 던져도 좋은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장 나이 든 노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멩이를 놓고 현장을 떠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와 여인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은 그런 조용한 장소가 됐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겠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놓치지 못하고 모두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없느냐? 네, 없습니다, 주님.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예수님도 이 여인을 정죄치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고 보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귀결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놀랍고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익숙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용서에 상당히 습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죄를 어떻게 없앨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법칙은 인과응보입니다. 죄는 반드시 거기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처벌하지 않고 어떻게 없앨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이 세상의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한은 죄를 벌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숨겨져서 미처 벌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벌받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께 왔을 때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때 서기관들이 놀라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우리도 물론 그렇습니다. 상천 하지에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식탁에 다가가서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값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도 바리새인들은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 우주 안팎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인을 향해서 깊은 동정과 이해와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자격과 능력과 이 마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여가 되면 사죄의 권세가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안 될 것이고, 깊은 동정심이 있다 해도 자격과 능력이 없으면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가지신 사죄의 주권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있는데 내가 다가가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부정을 탑니다. 여러분, 부정 탄다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우리 무속 종교에서.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이 신앙의 행습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더러운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독특한 독특성입니다. 접촉함으로 그 대상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만나십니다. 문둥병자는 부정의 대명사야. 너무나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터치를 하면은 누구든지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길을 갈 때 혹시 사람들이 모르고 자기와 접촉하게 되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 입으로 소리치면서 다니게끔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문둥병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되신 것이 아니고 그 부정한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혈루증도, 여인의 혈루증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 사람에게 터치되면 누구든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이 부정탄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이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여러 번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유대인들은 격분했습니다. 예수가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부정한 세리와 죄인들이 정결하게 되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되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배웁니다. 이렇게 부정한 여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어야 되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인과 예수를 함께 정죄하기 위해서 최고의 지혜를 짜냈지만 그들은 자충수를 두고 만 것이에요. 실수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께 끌어왔는데 사실은 사죄의 은혜의 셈으로 여인을 데려온 셈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세상의 죄를 저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출애굽의 밤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사자들이 온 애굽 땅을 거쳐서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뛴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정죄를 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저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정죄가 영원히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께 이끌려 나오게 되므로 정죄되지 아니하였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인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에도 간음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다면 그것을 마음대로 취소해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안 됩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도 그것을 마음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양심이요 온전한 뜻인 이 율법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고자 괴계를 꾸민 것, 그리고 같은 죄인의 입장이면서도 여인을 죽인 환시 속에 모매를 주고 정죄하려고 한 것은 악한 일이었지만 그들이 모세 율법을 거론한 것은 불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지혜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돌로 쳐서 죽게 한 그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감당하도록 구원의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여인을 대신해서 돌에 맞아 죽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간음의 죄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율법의 용어를 친히 자신의 고통스럽고 잔인한 죽음으로 만족시키신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사죄의 권세와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죄를 혐오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고 의지가지 없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불쌍한 죄인을 받아주시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어 보입니다. 한 죄인을 향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향하여 이 두 가지의 절대적인 가치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죄인 자신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그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 대신에 그 심판을, 그 정죄를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인 나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없이 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절대적인 사랑이 동시에 만족되는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궁극적인 용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지혜와 주권과 능력으로 행하시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실 인간의 하찮은 이성과 논리로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비웃으며 비아냥거리고 조소합니다. 죄를 어떻게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왜 인간의 죄를 짊어진다는 말인가? 죄인의 죄를 죄 없는 자신의 아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어떻게 공의로운 것인가? 이런 식으로 수많은 비방의 말을 감히 하나님께 퍼붓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만일 성령의 빛 아래서 한 번만 자신을 돌아본다면 도저히 그런 말을 끊을 수 없을 만큼, 그런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박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없이는 곧바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두려운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없는 자비를 힘입지 못한다면 이 생이 끝난 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저우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 두려움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논리와 이성의 맞고 안 맞고를 논할 만큼 한가로운 처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고 헤어나야 할 만큼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로운 심판과 자비로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죄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아무리 크고 악한 죄를 지었다 해도, 아무리 악하고 망가진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정결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죄를 결코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완전하고 영원하게 그 죄를 없애주십니다. 우리 임영수 목사님의 집회 때도 언급된 적 있죠.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 믿고 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면 정죄가 있다 없다 말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불행히도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살아생전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의 사죄의 은혜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 모든 죄를 감당하신 그분 속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도록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죄의 은혜가 희미해질 때, 용서의 느낌이, 확신이 흐려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영원하고 완전하게 지워지며 언제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약속받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아서 죄를 상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 죄에 대한 욕을 먹고 죄값을 치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업보를 벗어버리기까지 거듭해서 다시 윤회에 환생해서 태어나서 또 그 죄의 값을 받고 선을 쌓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피난처시여 도피성이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가 덮여지고 씻겨지고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죄짐을 지고 고민하고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 예수께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이든 그 이후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그 안에서 완전하게 없애지고 지워져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각인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새로운 삶을 새롭게 재출발할 수 있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율법을 범하여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그 자비의 사랑과 그 공의로 용서하시고 그를 정죄치 아니하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저희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주님의 선포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죄책감에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들, 죄짐을 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과거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현재의 죄로 인해서 번민하는 사람들, 또 미래에 내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까 노심초사하는 심령들, 주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저희들이 모든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각인되고 가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